안녕하십니까. 참된 신앙을 찾아서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참된 신앙을 찾아서가 이번 해부터 시즌2로 여러분께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시즌2에서는 신앙 경험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한 주제별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형제 자매님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과 경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경험을 나눠보겠는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이 문제에 대해 과거에 여러분의 경험이 어떠했고 생각이 어떠했고 또 언제 어떻게 그 생각이 바뀌고 신앙을 하게 되셨는지 그 경험을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한 번 구원은 정말 대단하고 엄청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능력이 너무도 크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한 자는 특별히 저같이 20대 그 청년 시절 그 뭐 10대든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삶 속에서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생활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는 그것은 엄청난 정말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정말 영원히 갈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점점 이렇게 생활해 나갈 때 또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저는 처음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볼 때 또 많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믿음을 떠나는 걸 볼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이렇게 큰 엄청난 구원에서 뒤로 후퇴하고 물러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물론 교회에서 충성되고 열심히 일했지만 제 마음에서는 어느 틈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리고 그런 어떤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어떤 걸 볼 때 야 이거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제 마음으로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에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세상으로 떠나는 걸 볼 때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할 때 정말 이거는 영원한 구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혹을 가졌어요. 정말 처음에 받을 때는 정말 이 한 번 받은 이 구원이 엄청난 것이고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 주변을 떠났으라도 제 스스로를 보더라도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가는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것이 계속 엄습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 그것이 주님 앞에 회개를 하지요. 근데도 여전히 반복되는 어떤 그의 죄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볼 때 결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정말 이렇게 그런 갈등 속에서 귀한 진리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바람에 그것을 알고부터 정말 그렇다. 이 엄청난 이 가르침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가치는 엄청나지만 우리가 소홀히 하고 또 우리가 물러갈 때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네.
그래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가?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 우리가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효력이 그 사람이 어떠한 생애를 살든지 영원히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오늘 쭉 할 테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교파를 거쳐서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왔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라든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정말 내가 가장 고통 중에 있었고 마음이 낮았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주셨죠. 그때 이후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그 주님을 만날 때 당시에 제가 가르침을 받은 것이 한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번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실상 그런 가르침은 지금 뭐 일반 장로교회나 어떤 표현의 차이만 있지만 아니면 뭐 구원파 쪽 아니면 복음주의라고 하는 웬만한 모든 교회들이 거의 95% 8% 이상이 이한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상이 그들의 믿음의 어떤 그 기본 바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엄청난 그들에게 사실상 충격적인 도전이 되고 내려놓기 어려운 얘기죠.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비록 온전히 죄를 승리하진 못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따라서 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헌신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뤄질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사실상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이제 이 사상을 가질 때 대표적으로 제가 이해했던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 9장 12절인가 아마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사실상 굉장히 마음에 기쁨을 줬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죄에 대한 어떤 시달림이 컸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분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제게 능력이 되었어요. 제 생애는 많이 바뀌었죠. 변화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내가 온전히 죄를 승리하지 못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죠. 그렇지만 뭐 그래도 제 양심은 뭔가 부족함이 있고 그랬지만 한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봐봐, 영원한 속죄 이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았을 때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냐면 영원한 속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고 영원서부터 쭉 글을 긋고 또 영원. 그게 이제 이상의 역사인데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으니까 그 속죄가 영원부터 시간의 시작서부터 시간의 끝까지 영원까지의 모든 속죄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을 한번 받아들이면서 모든 죄를 속함을 받는다. 이야, 이거는요 복음이었어요 저한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왔고, 야, 그렇구나. 미래의 죄까지 다 미리 가브리에서 용서받았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으랴. 그러면서 주님께 제 마음을 헌신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이 나를 온전케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생활을 더 깊은 회개의 경험이나 아니면은 정말 죄를 온전히 이기는 경험 안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사실상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이 주제를 갖고 이제 계속 우리가 한번 교제를 나눠볼 텐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한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성경에 없는 교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철학에서 왔고 헬라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은 죄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자기를 좀 비춰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직하게. 내가 이 믿음을 갖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생애를,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가. 좀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이게 어떤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진 못했고요. 그러나 다만 막연하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부모님 따라서 막연하게 교회를 계속 다니면 구원을 받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더 심했던 거는 제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아 이런 마음까지 들었거든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근데 미션스쿨을 나왔는데 제 동창 중에서 교회에 남아있는 퍼센티지가 약 10%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 나름대로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아,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죠. 거의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설교를 하시면 성경도 펴보긴 했지만 제 스스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그 생활은 사실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되니까 제 죄가 보이는 거죠. 드디어. 와,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고 아, 내가 이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이 구원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주제랑 어긋나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진지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저도 한 번 구원이 그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회에 한 30년을 있으면서 그 교리대로 저도 이제 영원히 구원받은 자매로서 그렇게 믿고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요. 근데 여전히 제 속에 그 속사람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선하게 제가 제 의지를 동원해서 살아가곤 있었지만 정말 깊은 회개가 저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두려운 분이셨고요. 그리고 제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 믿음도 정말 천국이 그리워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간신히 지옥을 면했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그를 믿는 사람이라고 좀 오해했어요. 단순한 믿음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생애 빛에 와서 정말 오류가 섞이지 않는 참 진리를 제가 듣고 그때 제 믿음에 잘못된 믿음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그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됐었고, 제가 아직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세계빛에 와서 다시 진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고 장로교 이외에는 다른 데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장로교의 교리 아시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 은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은혜를 강조하고, 그리고 또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한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예정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이 보험 제도, 보장 제도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이 보험과 보장 제도도 따라갈 수 없는 완전한 그 보험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보험이 어딨냐. 한번 딱 가입하면 이건 뭐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로교의 칼빈에서 시작된 교리였던 그런 근본 뼈대인데, 그런 게 이제 깊숙이 교리로 자리 잡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저는 그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물론 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성령의 도움으로 자신의 죄를 인지를 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교리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첫발을 내딛어서 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세태가 지금 기독교의 모습인데, 저도 장로교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있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상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 구원을 내가 잃어버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완전히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이 하나님의 정말 그 엄청난 은혜인데 이게 잃어버려?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제 마음속에 아주 중심 그 생각으로 쫙 자리 잡아왔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문제는 이거를 내가 진지하게 성경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이 어떻게 정말 그렇게 돼 있나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고 다만 그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 주변 사람이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그게 나는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구나, 이거 잃어버릴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진지한 연구라든가 성경이 정말 그렇게 돼 있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이 그냥 그 맹목적으로 그렇게 알려주니까 그게 성경의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믿고 따라왔다가 이제 저도 한번 크게 이제 인생에서 한번 크게 깨지고 이렇게 한번 깨지니까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성경 안 보거든요. 교회에서 성경을 보고 그게 맞나 안 맞나 연구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교회에서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오면 그게 구원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성경을 연구를 합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은혜죠. 이게 끄집어을 당해서 그럼 너 성경 봐봐라. 김인섭 너가 구원이 어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어떤 거지 봐봐라 해서 성경을 딱 연구하고 생애의 빛에 나오는 서책자들을 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야,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처음 보는 성경 구절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구원을 잃어버릴 거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때서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죠. 아, 저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었어?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야,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한번 딱 만들어져서 보장되고 끝까지 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아니구나. 지속적인 거며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절제와 분투와 경주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경험은 좀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다 여러분들 경험을 참 잘 들어봤습니다. 이한번 구원은 영원한가?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를 계속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고 계속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경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더한번 구원은 영원한가 이 부분을 다이 깨닫고 연구를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또 다른 분들과 이렇게 나눠본 경험이 있으신지 이런 경험을 좀, 좀더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예, 그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만나는 편이라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사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면 대부분 너무나 이 절망감도 많이 느끼고
그렇죠.
당황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자매님도 말씀하셨지만 30여 년 이상을 내가 정말 한번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비록 세상을 조금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도 않고 또 미운 마음도 그대로 좀 갖고 있으면서도 천국 갈수 있다. 왜냐?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예전에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지만 내가 몇 년도 모월 모시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그분의 피의 능력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음 받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교제를 할때 순서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야.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를 꼭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나 일주일 동안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적으로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아,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고 그렇게 한 일자가 구원받은 날짜예요. 도장을 딱 쳐버려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제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근데 삶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엇으로 커버를 하느냐?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메꿔 가요. 또다시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떤 게 있냐면 항상 뭔지 모르지만 한면으로는 편안해. 편안하죠, 아주. 평강이 강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편안해요. 그런데 그걸 평강이라고 스스로 속이죠. 사실상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거듭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장로교회든 구원파든 아니면 뭐 천주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진리가 역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리와 관계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나와서 제가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인데 안 됐거든요. 온전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항상 무언지 모르지만 2%가 부족하고 내 마음에 갈망이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찾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사단의 기만이었는가. 그리고 그 교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지경에 지금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교리를 딱 내려놓기가 좀 어려운 게 그러면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예, 모든 게다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한번 얻은 구원이 구원이 아니면 자기 구원이 아니거든.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예전에 온전히 바쳤다라고 하지만 그런 개념이 없어요. 물론 저는 제가 그때 저는 복음을 경험한 것 같아요. 지나온 세월을 보면. 근데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온전한 경험이 안 오는 거예요. 온전한. 온전한 승리의 경험이 안 오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도장을 찍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삶은 실제적인 내면의 변화가 없고 정말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분과의 실제적인 생명의 관계로서 친밀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모르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주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뭐 봉사 그 다음에 헌신 여러 가지를 할 때 그런 것에 너무도 확신한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구원이 당연하다. 나같이 이런 자 뭔가 이렇게 그 바탕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 의의를 쌓아갈 때 그것은 계속적으로 주는 어떤 사단의 기만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저같이 아주 열심히 세상에서 이렇게 못다한 그 늦게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충성되이 일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을 드리려고자 할 때 내 의가 이렇게 쏟아나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너무도 강하게 또 그렇게 또 얘기하고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발끈하지요. 네. 또 한편의 무리는 전혀 정말 성경에 연구하지 않은 우리 형제님 말씀처럼 성경에 연구하지 않고 그냥 아주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신학 박사의 어떤 그 가르침을 꾸준히 받아왔을 때 그 가르침 속에 있다 보니까 저분의 가르침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걸 보니 내가 그분의 가르침에 다 동의하니 나는 구원이 너무 확실하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면은 발끈하죠. 그러니까 그런 두 분류 속에 결국은 한쪽에서는 자기의 어떤 의를 쌓아갈 때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것이 너무도 확신이 뚜렷하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볼 때는 자기의 의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더러운 옷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인식이나 그 가르침 자체가 호도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 정말 날마다 구원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말씀처럼 죄에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서는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이후부터 그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도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열심히 품지 않고 그냥 대충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나 아주 열심을 품고 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어떤 기만의 그 저변에 깔려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다음에 저희 그동안 다녔던 교회 장로님과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장로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면 다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구원 받은 자는 영생이 있는 것이다.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셨어요. 저희 그 마음속에 정말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채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바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부분 있잖아요. 성경의 믿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졌는데 의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입장이거든요. 또 그게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은혜인데 그게 한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심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포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에서.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런 대화를 뭐 이전에 친구들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하고 나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에 대한 어떤 완전성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불완전하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논리가 성립이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그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단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짧은 때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분의 블로그에서 제가 좀 퍼온 글입니다. 일단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과정을 겪든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견인교리의 핵심이다. 이분 장로교 신자인 것 같아요. 견인교리의 핵심이다. 인간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라 말씀한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에 적용되겠지만 구원은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다. 혹자는 인간이 일정한 조건, 즉 성화의 모습을 갖추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주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코 아니다. 천국행 티켓은 인간의 성화의 정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 당연히 주시는 선물이다. 근데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소의 그 새끼로 작정되었으면 소의 새끼로 태어나고 소로 살아가든 그는 뭐 소로 살아가는 것이요. 반대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되었으면 그가 태어나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논리를 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은혜로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데 이게 어떻게 취소가 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거다. 이런 논리를 해버리니까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큰 배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참 깨지기 어려운 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도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너무나 무력해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기도도 할 필요가 없고 왜냐면 이미 구원 다 받았는데 네. 구원은 최종적인 완성이잖아요. 네. 그죠? 이미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정말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도 할 수 없더라. 왜냐? 이미 다 구원을 받아버렸어. 회개할 게 없어요. 왜냐면 회개를 하면 괜히 하나님께 미안해요. 왜? 하나님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무조건적인 그 사랑 네. 예. 죄를 지어도 받아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정말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회개도 깊은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회개를 하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거는 이미 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는 거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예. 뭐 아주 큰 단체예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생길까 봐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정말 죄를 승리하고 계속 길을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승리의 길을. 쉽게 성화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그분과 같이 변화시키는 그때까지를 우리가 구원의 개념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다 십자가에서 끝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구원의 마련이고 구원의 시작인데 지금 현재 세상에 널려있는 그런 복음들은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다가 뭘 다른 걸 더한다 그러면 이걸 이단적인 교리로 그렇게 지금 폄하시켜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기 너무 때문에 많죠. 왜 이게 이렇게 흘러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많은 말씀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지만 그분들의 생활 속에 딱 들어가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네. 그러한 실제 삶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네. 근데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본인들은.
복음의 문제죠.
복음의 문제죠. 네.
참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저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이 문제가 이 개인에겐 참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육신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이 어떤 좋은 매혹적인 그런 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구원을 그럼 잃어버렸다 이러면은 무섭잖아요.
무섭죠. 두렵고.
그러니까 아, 난 한 번 믿었으니까 난 무조건 구원 받을 거야 이런. 시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이제 생애의 빛에서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이 책자를 제가 읽어보고서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강병국 목사의 사상을 분별함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이 그 책자를 그분이 읽어보시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 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펴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너무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냥 주여 주여 뭐 이름 부른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나타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또 한번 믿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자는 또 그건 제대로 믿은 게 아니라고 말하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대니까 그분들이 반론을 제시하더라고요. 반론을 제시하는 게 고린도전서 5장 최종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했죠. 저도 나름대로 생애의 빛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경을 깨달은 이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럼 그쪽에 진리가 있는가 하고 제가 이제 저도 나름 계속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최종적은 아니지만 아무튼 거의 그 이런 말씀을 딱 제시를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자 봐라 육체를 이 여기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나온 이 사람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거 뭐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면 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는지 아무튼 이게 제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내쫓으라고 했거든요 사도가. 근데 그런 사람이 육체는 사탄에게 넘겨주어 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은 구원을 받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음행을 저지른 사람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내 아이가 보는 그것 게임만 하던 내 아이가 보는 그것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것